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영화였죠. 박하사탕 이 영화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박하사탕 이 영화는요. 개봉은 2000년 1월 1일에 새해 첫날에 개봉했었는데 제작은 1999년도에 만든 거죠. 127분짜리입니다. 2시간이 넘어가는데 제가 원래 100분 넘어간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2시간짜리지만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또 새로운 흥미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한 감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근데 이것도 취향 차이겠죠. 취향이 좀 이 영화에 안 맞는 분들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긴 합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성애 시인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성의 알몸, 남성의 알몸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VOD 서비스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창동 감독의 다른 영화들 중에서 VOD 서비스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 영화를 통째로 올리셨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면 이 영화 보실 수 있는데요. 화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저희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혹시 뭐 이 영화를 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영화죠. 초록물고기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고 뭐 이창동 감독 영화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뭐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들고요. 가장 최근작이죠. 제가 저번주에 업데이트한 이알콘으로 시라는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약간 그전하고 영화 스타일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 기준에 따르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시라는 최근작에서도 그런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더라고요. 환타지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미랑편하고 시편 두 개 모두 이제 이알콘으로 올렸으니까요. 미량편 들어보시면 이창동 감독의 특징에 대해서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안에 이창동 감독의 모든 영화들을 다 녹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하사탕을 제외하면 이제 오아시스하고 초록물고기가 남아있죠. 이 두 개도 제가 올해 안에 녹음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주연은 설경구 씨입니다. 김영호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원래 연극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꽃잎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처녀들의 저녁 식사로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 박하사탕에서 이제 주연을 맡음으로써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것이죠. 최근작은 나의 독재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봉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서부 전선, 네, 뭐 루시드 드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준비 중이니까 또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다시 녹음하려고 영화 보니까 굉장히 세밀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설경구 씨 그 제 기준에 맞춰서 볼 때는 가장 좋았던 연기는 그 오아시스에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하사탕에서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더라. 이번에 새롭게 보니까 또 그것을 더더욱 느낄 수 있었고요. 조연으로는 이제 문소리 씨가 나오죠. 윤수님 역을 맡았는데 이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최근 출연작은 자유 언덕 홍상수 감독 영화죠. 거기 있었고 단편 연출을 하셨어요. 여배우라는 단편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여배우는 오늘도 라는 단편도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 문소리 씨는 참 설경구 씨하고 참 인연이 있는 게 세 번이나 영화상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마쳤습니다. 이번 바카스탕에서도 첫사랑으로 나왔었고, 오아시스에서도 서로 연인으로 나왔고, 스파이에서는 아예 부부로 나오죠. 세 번이나. 얼마 전에 브래들리 쿠퍼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또 연인으로 호흡을 맞춰서 나온 영화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연인 역할을 서로 맡는 그런 배우들이 아닌가. 이게 참 묘하네요. 재밌네요. 자, 그 밖에 이제 또 김여진 씨가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 사실 예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다시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연기가. 원래 연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가, 처녀들의 저녁 식사로 데뷔를 하셨고, 이제 바카스탕에도 출연하시고, 그 밖에도 여러 영화에 출연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그 MBC 드라마 화정인가요? 거기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배우들로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2015년 지금 보면은 그래도 얼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배우 혹은 이름을 아실 수 있는 배우는 김인건 씨가 이 영화에서도 짧게 나오고요. 공형진 씨도 짧게 나오고, 서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설경구 씨의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격리에 맞는 사람? 이제 그런 미쓰리 역할을 맡았는데, 서정 씨가 이 영화 이후에 김기덕 감독의 섬이라는 영화로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이 영화에서 바카스탕에서 굉장히 좀 뻔뻔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설경구 씨가 그 아내의 간통 현장을 잡으려고 어떤 이제 모텔촌으로 가서 있는 동안에 설경구 씨의 차 안에 서정 씨가 있었거든요. 내연의 관계죠, 설경구 씨하고. 그래서 한참 후에 온 겁니다, 설경구 씨가. 그래서 이 서정 씨가 삐져 있는 거죠.
웬일이야? 사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밥이나 먹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이런 데서 혼자 무슨 맛으로 밥을 사 먹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좀 뻔뻔하다는 느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고서희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그 물망초라는 그 뭐 호프집인가요? 술집에서, 이제 술집 주인이죠. 거기 이제 경아라는 역할을 맡아서 설경구 씨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고서희 씨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얼굴 보시면 아실 건데, 살인의 추억에서 김상경 씨, 송강호 씨, 그리고 또 여순경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여자 순경이. 그 여자 순경을 맡고 있는 분, 고서희 씨죠. 바카스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고요. 제가 볼 때는 대중적으로 이창동이라는 이름을 알린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록물고기로 많은 영화 애호가들에게 이름을 알렸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바카스탕으로 이름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영화가. 청룡상에서는 나무 주연, 각본상,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을 받았고, 대종상에서는 다섯 개의 부분을 받았네요. 작품상, 감독상, 여우 조연, 김여진 씨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신인 나무, 설경구 씨가 받았고, 시나리오, 이렇게 다섯 부분의 상을 받았습니다, 대종상에서. 그 해에 뭐 아주 큰 화제였던 영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바카스탕에서 주인공은 설경구 씨인데, 설경구 씨가 1999년 이제 IMF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어느 계곡에서 당시 옛날에 가리봉동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야학, 그러니까 야간 학교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야유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들었던 설경구 씨는 찾아간 거죠. 거기서 뭐 깽판을 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죠. 이 영화 자체가 참 이창동 감독에게 다시 한번 느꼈지만 참 잔인하다. 그리고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데 참 탁월한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깽판 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그 아픔을 공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와서 이제 풀 데가 없어진 이 설경구 씨가 그 철교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 다시 돌아갈래 유명한 장면이죠. 그걸 외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7개의 챕터로 이어져 있는데 역순으로 갑니다. 시간의 역순으로 1999년부터 1979년까지 약 20년 전으로 정말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영화가 전개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가, 옛날에는 어떤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촬영도 제가 알기로는 시간 순으로 찍은 게 아니라 시간 역순으로,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촬영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미련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그 야유회 장면과 영화상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1979년도 그 장소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제가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챕터의 이야기를 동시에 찍으면은 제작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이 영화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그 연출부와 제작진으로부터 많은 어떤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니, 감독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다른 영화들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읍시다. 돈 아끼면서. 그렇게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창동 감독은 이창동 감독도 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끝끝내 자기 결심을 굽히지 않고 영화 전개 순서대로 그대로 장소를 쫓아가서 찍은 거죠. 돈이 더 들어가지만. 근데 이것이 그 배우에게 있어서도, 설경구라는 배우에게 있어서도 그 인물의 감정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 인물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 인물에 대해서 연민이 가고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드는데 그 배우도 스스로 그 감정들을 억지로 막 쥐어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배우도 녹아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또 그것이 영화상에 그대로 담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줄거리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요. 1999년도부터 1979년도까지 시간 역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 근래에 계속해서 뭐 화장이라든가 ER 코드로 시 올리고 최근작들을 녹음해서 뭐 어벤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 녹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여러분들 더 좋아하시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영화들을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시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이런 영화들이 땡기더라고요. 다운로드 숫자가 굉장히 안 나오겠죠. 제가 이 영화를 이 시점에서 슬럼프에 빠진 이 시점에서 택한 이유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넘버원으로 뽑는 그런 영화이죠. 뭐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영화를 보셨을 테고 그 중에서 뭐 굳이 뭐 순위를 매기지 않더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그리고 가장 인상에 남는 영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영화들이 물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느 때든지 간에, 가장 윗자리에 놓는 영화가 바로 바카스탕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창동 감독을 좋아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별로 없거든요. 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시사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창동 감독 영화의 특징인 이야기 자체에 힘이 있고, 이야기가 계속 흥미롭고, 또 이야기가 관객에게 어떤 감흥을 주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관객에게 어떤 과잉되게 막 일부러 자위적으로 감정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심파조로 막 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관객에게 충분히 공감시킬 수 있고 눈물 흘리게 할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이 영화가 최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영화. 제가 이렇게 이 영화를 최고로 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어떤 말초적이고 대중적인 재미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지루하게 보실 수도 있겠다. 특히 어떤 시사적인 면들을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좀 오락적인 것을 많이 중점 두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그렇게 크게 땡기지 않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창동 감독 영화의 특징이지만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배우들 앞서 소개해드린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 이 배우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말 너무나 충실히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딱든 생각은 참 영화가 문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당시에는 이창동 감독이 원래 소설가였다는 것을 몰랐을 때였는데, 아, 이거 참 소설 같다, 영화가. 참 문학적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혹은 중요한 소품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모두 설명이 됩니다. 그것이 몇번 반복이 돼요. 근데 그것이 똑같은 표현 방법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가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챕터 속에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새로 인물의 행동, 대사, 소품의 의미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스크린 안에서, 러닝 타임 안에서 이 영화가 관객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근데 그것이 한씬 혹은 한 챕터 안에서 모두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챕터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좀 나누어서 혹은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교적인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챕터에서 보인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 뭐 주인공의 모습이라든가 그후 나머지 챕터들에서 톱니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아귀가 맞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그 상황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안 나오는데, 두 번째 챕터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이, 김영호라는 인물이, 설경구 씨가 맡은 남자 주인공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난데없이 그냥 다리를 절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제가 세 봤는데, 네번 정도, 네 개의 챕터에서 모두 다리가 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창동 감독 영화, 특히 이 바카스탕에서는, 특히 또 남자 주인공에 있어서 그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대사가 그냥 허투루 쓰이는 게 없거든요. 이 밀도가 높은 그것도 이제 감독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남자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와 모두가 다 어떤 이 남자 주인공을 설명하는 그런 단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데없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영화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각 챕터마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지만 다른 상황 속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색깔로 그 인물의 행동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여하튼지 간에.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앞뒤 악의가 딱딱 들어맞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 보실 때에는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물의 모습을 그냥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그 이야기에 몸을 맡기고 관객이 그냥 감상하시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그런 감상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주문을 하자면은 그 인물의 행동, 대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는 영화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영화가 문학적이다, 문학적인 영화다 라고 말씀드리는지 그걸 아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참 그 영화 속에서 보이는 세계와 그 인물 캐릭터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각본상을 받으신 건가요? 하나의 소설이에요, 진짜. 우리가 어떤 소설, 잘 만든 소설을 보면은 정말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 소설 안에서. 그래서 작가가 자기적으로 이 인물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소설 안에서 인물이 살아 움직여서 그 인물의 욕망대로 그 인물이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좋은 소설이고 좋은 캐릭터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영화 속에서도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뭐 자기적으로 막 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 영화는 조금 좀 그래요. 마이너스 요소인데 이 영화는 세계와 인물 캐릭터가 완벽에 가깝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문학적인 느낌이 드는 거고 뭐랄까요? 좀 옹골찬 느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후반부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이게 이 영화는 일종의 환타지 영화다.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시간여행물이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타지 영화인데 일종의 꿈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주인공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순수했던 1999년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순수했던 시간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슬픈 거예요. 이게 참 묘하잖아요. 보통 다른 영화들에서는 순수했던 인물이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현실의 뭐 비정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반대로 정말로 쓰레기처럼 그냥 망가진 인물이 조금씩 조금씩 더 과거로 조금씩 더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이것이 참 묘한 그런 슬픔을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순수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버렸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는 그런 맛이 있는 영화입니다. 여튼 간에 저는 이 영화를 일종의 꿈, 일종의 환타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챕터마다 기차가 나오죠. 기차가 실제로 거꾸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악과 함께. 저는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기차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에서 남자 주인공이 기차를 맞으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죠. 그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차도 다시 돌아가고 인물도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슬퍼지더라고요. 더 감정이입이 되고. 만약에 저처럼 실제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다 라고 본다면 그 마지막 챕터에서 마지막 씬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과거로 돌아갔지만 그 역사를 다시 바꿀 수 없는 그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다시 겪게 되는 그 괴로움, 행복해지고 싶고 바꾸고 싶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그 과거도 기쁘지 않다는, 행복하지 않다는 그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 시간 여행물로 생각을 한다면, 뭐 시간 여행물이나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 여행을 한 인물이 기억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1999년도에서 1979년으로 만약에 우리가 시간 여행을 했다고 칩시다. 1979년도의 그 인물은 오롯이 1979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1999년도의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마지막 시내에서 눈물 흘린 것도 이해가 되고, 각각의 챕터에서 더 우리가 관객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각각의 챕터에 있어서 그 인물이 스스로를 조롱하고 경외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얼핏 좀 다른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하여튼간에 뭐 조금 얼토당토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일종의 환타지 영화, 실제로 그 인물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로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정서적으로 관객에게 오롯이 전달되는 그런 영화인데, 좀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주거든요. 그런 기분을. 일종의 한의 정서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이후에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 이런 것을 제대로 담은 한국 작품은 없다고 생각들지만, 이 박가서탕이 가장 근접한, 그 한의 정서에 가장 근접한 것을 영화에 담은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그 슬픈 감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 자체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참 재미없다, 지루하다,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뭐 슬프다거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겠죠. 어디까지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 영화를 보실 때 문학적인 그런 부분, 문학적인 성격, 뭐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인물의 행동, 대사, 소품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 관객이 기억하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실제로 그 인물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색다른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영화를 보실 때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러 챕터를 거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그 순수함을 다시 찾으러 떠나는 그런 시간여행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속에서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수님, 문솔이시죠? 첫사랑이죠. 남자 주인공의 첫사랑. 그 윤수님이라는 존재가 첫사랑일 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했던 타자로서, 외부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순수함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윤수님이란 존재가. 박하스탕, 이 영화의 제목이지만 윤수님이 남자 주인공에게 줬던 그 박하스탕이 바로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소리 씨가 설경구 씨에게 박하스탕을 건네주는 장면, 암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 장면은 제일 마지막 챕터, 남자 주인공이 가장 순수했던 그때, 1979년이죠. 그때밖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박가사탕도 그런 순수함을, 남자 주인공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거겠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남자 주인공이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아,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다리를 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저는 이게 특히 이것이 굉장히 문학적인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아, 이것은 약간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순수함이 깨질 때 혹은 순수함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아, 그때의 다리를 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한 순수함을 상실하는 것을 이렇게 다리 저는 모습으로 표현하는가? 그것은 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 그것이 바로 오른쪽 다리에 총알을 맞았던 그 사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그 인물이 순수함을 잃을 때마다, 순수함을 상실하는 그 순간을 맞을 때마다 맨 처음 순수함을 잃었던 것처럼 다리를 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이 감독이.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 영화가 더 재밌고, 아, 이 감독이 이 시점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구나. 이 인물이 지금 어떠한 순간이구나. 그것을 더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외부적인 표현을 통해서. 윤수님, 박하사탕,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다리를 저는 모습. 이런,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영화 속에서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다. 요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남자 주인공과 함께 시간 여행을 하면서 순수함에 집중해서 감상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이게 이제 시사적인 면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하는 것도 나오고 광주민주화운동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단순히 이 영화를 시사적인 그런 시선 혹은 뭐 성찰 그것만으로 이 영화를 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이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박하사탕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가슴 아프게 담고 있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때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가 뭐 군사독재 시절의 어떤 그런 것들에 한정 짓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것으로는 남자 주인공의 순수함,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기를 제가 권하는 거죠. 그 순수함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광주민주화운동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후원부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 얘기 나온 김에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까요? 이 영화는 조금 독특한 게요, 광주민주화운동을 담고 있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 그러니까 그 진압군이죠. 광주로 투입된 그 진압군의 아픔을 담고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참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참 독특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흉적은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권력층, 군사 독재 정부에 있는 거지, 거기 수단으로 쓰인 우리 시민들은 모두가 다 피해자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뭐 후원부에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원래 이거를 짧게 그냥 가볍게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1부, 2부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1부 마치기 전에 설경구 씨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가죠. 설경구 씨의 대표작으로 뭐 박하사탕, 오아시스, 공공의 정의, 강철중 캐릭터, 뭐 실미도도 포함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오아시스에서 나온 설경구 씨를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설경구 씨 연기는 참 비주얼 연기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OM 코너, OM 91이었던가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명세 감독의 그 방송을 혹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중훈 씨에 대해서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박중훈 씨가 좀 이렇게 평범한 역할 혹은 정극에 가까운 역할을 좀 관객들이 보기에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중훈 씨가 잘하는 그런 연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개성이 강한 역할, 독한 역할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설경구 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인물을 맡으신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승리아 씨와 같이 나왔던 뭐 사랑을 놓치다. 이런 영화들 보면은 평범한 양 역할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때의 평가보다는 이런 비주류 역할을 맡았을 때 약간 좀 찌질하고 우리 밑바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셨을 때 굉장히 탁월한 연기를 보여주시거든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배우마다 이렇게 좀 잘하는 그런 연기 혹은 잘하는 캐릭터가 있는 거죠. 이창동 감독은 이 바카스탕에서 설경구 씨를 캐스팅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마스크에 카리스마가 약해 보였지만 볼 때마다 얼굴이 달랐고 선악은 물론 다양한 색깔의 표현이 가능해 보여서 캐스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도 한 장면, 그다음에 하나의 대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기하는데 선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연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한 개의 대사를 표현합니다. 연기합니다. 굉장히 세밀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후반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술집 여정업원을 꼬시는 그런 장면에서도 힐끗힐끗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또 오글거리는 대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정말 이창동 감독의 말이 이해가 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김여우라는 인물은 자신이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약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더 악했어, 나쁜 놈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을 벌인 거야, 이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더 몰아붙여요. 더 그래서 더 위약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처음 물고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윤수님 문소리 씨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더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윤수님 첫사랑을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거나 그런 연기를 매우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선악을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원래 이 사람의 본성은 착한데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고 자기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에 절망을 해서 더 겉으로 더 나쁜 행동, 자기는 원래 악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연기이기 때문에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감정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고 굉장히 좀 이번에 새롭게 보면서 정말 어려운 연기였겠다,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연기를 잘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혹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실 때도 그것에 중점 두고 보셔도 이 설경구 씨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다중적인 그런 연기에 중점을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녹음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요, 7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챕터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혹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보죠. 뭐 우리 다시 한번 이 감흥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공지 좀 2부 들어가기 전에 공지 좀 말씀드릴까요? 2부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5월 영화 페이지 만들었죠, 블로그에. 그리고 현재 저희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도 참여를 안 해주셨는데 저희 블로그에도 링크가 되어 있고요. 또 제가 각 뭐 쥐약이나 트위터나 팟빵 그쪽 댓글란에도 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알려고 하거든요. 설문조사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트위터, 블로그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에서는 각 챕터별로 한번 바깥 수다 들어보겠습니다.